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디라 팟캐스트 부산에서 오랜만에, 거의 두 달 만이죠?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부산 빅 페스티벌,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이죠?
예,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그걸 준비하기 이전에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뭉쳤고요. 인디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랜만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은 제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여자이야기라고 하는 게임의 주제곡이고요. 예, 보사노바입니다. 보사노바 장르의 음악이고 제가 이 음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고 또 작곡가분한테 여러가지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음악을 여러분이 꼭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부터 이제 인사를 좀 받도록 하죠. 자,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잼 김현수고요. 3년 전부터 부산에서 이제 게임을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그 3년 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대표작으로는 이제 양궁 월드컵이라는 이제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게 좀 잘 돼서 이제 농구 월드컵, 허들 월드컵 이런 식으로 이제 스포츠 게임들을 만들었었고요. 네, 작년에는 이제 스포츠 게임 그만 만들고 이제 그 퍼블리싱을 받아서 이제 섬랑카구라 땅따먹기라는 이
아시죠? 네, 들었어요. 네. 아, 그 기사를 거기서 봤구나.
네네. 그 오락실에 이제 남자들이 매우 좋아하던 그 땅따먹기를 이제 개발을 했었다.
신사력을 매우 높일 수 있는 네네, 그 맞습니다. 여성의 특정 부위를 부각시킨 게임, 그렇죠. 캐릭터 게임이죠.
흔들리기도 하고.
특별히 뭐 되게 예술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상큼한 게임이죠.
네, 어쨌든 15세로 일단 냈다가 예, 서비스 종료가 됐고요. 아쉽게도 약간 심의 문제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2주 전에 이제 그 깨용 깨어나세요 용사여라는 이제 클리커 디펜스 장르의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해서 이제 홍보차 그리고
깨어나라 용사여
깨어나세요
용사여. 아 깨어나세요 용사여
네 왜 이렇게 전대발로 했을까 궁금하네 나중에
봐야 돼. 아니, 그게 인터넷에서 이제 유명한 약간 유행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지금 개발 및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더 잘 되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출시된 지는 한 어느 정도 됐죠?
이제 2주 됐거든요.
9일, 얼마 안 됐네요.
네, 9일이었나 그때 출시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깨용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아,
예, 안녕하세요. 부산 게임 아카데미 현재 프로그래밍 반 10기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이창영이라고 합니다. 앞쪽에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말을 많이 해야 되나 굉장히 좀 부담이 되네요. 저는 지금 이제 미니 프로젝트로 만들던 게임이 어떻게 1등을 하게 돼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게임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한 지 세 달 정도 넘어갔거든요. 근데 게임 코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었고
제가 봤을 때 네. 듣기로는 이번 기수 에이스라고 들었거든요.
아, 저... 보다 잘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명 또 잘하시는 친구가 한 명 있고요. 그 친구도 저랑 성향이 이제 좀 달라서 그렇지 굉장히 잘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게임 개발 중인 게 있는데
1등이 늘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라이벌이 있어야죠.
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데서 프로그래밍 이제 하고 거기에 뭐 인앱이라든지 이런 걸 붙이는데 오히려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게
제목이 뭐죠?
인더메이즈라는 게임입니다.
인더메이즈? 예,
미로를 탈출하는 네. 약간 퍼즐 형식의 게임인데 게임 방식은 그냥 이제 미로를 탈출한다는 컨셉의 그런 게임인데 거기에 약간 다크 에코라는 게임이 그때 한참
유행해서 그 사운드를
약간 어두운 느낌을 더해서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내기에 너무 부족해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해서 더 좋은 게임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속 제작 중에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되는 게임들이 좋은 게임들이 나올 확률이 높죠. 똑같이 네.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아 이게 졸업하기 전에 이게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는 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역시 에이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부담 많이 되겠지만.
예, 부담이.
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예, 항상.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산 게임 아카데미 10기 프로그래밍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명준이라고 하고요. 뭐 옆에 있는 창영구보다 훨씬 더 미치 못한 실력으로 아직 게임 개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아직 출시작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래밍은 오래 하셨죠?
프로그래밍 오래 하진 않았고요. 뭐 한 근 1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 프로필에는 나노앱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원래 좀 실무에 조금 일을 하시다가 오신 거죠? 네.
실무 쪽에 일을 한다고 내세우기가 좀 뭐 그래도 부끄러울 정도의 네. 실력이라서.
아니에요. 옆에서 살짝 한 줄만 적어도 그 실무를 한 거거든요. 원래 모두 그렇게 업계에서는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외주식으로 하나 나오기는 네.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돼서.
아 그렇습니까?
내용 키가 좀 민망합니다만. 네. 예, 뭐 주로 그냥 코거스로 하나 좀 한 적이 있었었고요.
네.
예, 아직 나오진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상태라서.
그러면 인더메이즈랑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같이 작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숟가락 얹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차기작에 조금 이제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팀이 하면... 있는 게 훨씬 좋죠.
예, 뭐 팀워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이 느껴왔었고요. 일단 뭐 서로 이제 실력보다는 그 궁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맞아야 된다는 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임은 천재 프로그래머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서브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뭐
메인들이 있으면 서포트도 좀
네.
있어야.
서포트이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의대학교에 3학년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게임공학과 영상게임공학과 4학년 정동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건 3D 아 프로그래밍 쪽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디자인이랑 아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니티 다루시나요?
유니티도 많이 사용하긴 한데 3D 게임 만들 때는 유니티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2D 게임 만들 때는 코거스를 좀 더 애용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C 쪽 계통이 훨씬 더 저는 편하더라고요.
저랑 VR 강의도 같이 들으셨거든요.
아 예. 그러고 보니 그 글로벌 게임 잼에 참여해서 링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긴 네. 했어요.
그 종아 씨가 했었던 그 글로벌 게임 잼 봄에 했었던 거 거기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대학생 치고는 굉장히 참여율이 높아요. 활동적이고 그리고 강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공부는 게임 쪽 공부는 처음에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기획 그리고 제가 주로 말하는 건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디자이너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그건 너무 어렵다고 네 계속 역시 다가오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디자이너가 이제 기획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 디자인.
저는 기획 디자인. 포토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픽 디자인은 우리는 항상 디자이너로 하면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그러거든요.
택한 또 할 수 있어요.
우리 기획은 구분하죠. 디자인 그다음에 그쪽은 아티스트라고.
네. 아티스트라고?
그래서 그걸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건 무슨 외계어 같은 거예요. 처음에 딱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리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걸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날 뭐 갑자기 학교 교육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딱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할 만하더라고요.
이게 학생들이 게임 업계로 들어가는 테크의 정석이죠. 네. 게임 좋아하다가 기획을 했는데 기획이 어렵고 프로그래밍을 손대서 프로그래밍과 기획을 같이 하는
네 맞아요.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멋진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 보드게임 좋아하시죠?
아 네 맞아요.
이게 보드게임을 많이 즐기는 사람들이 기획도 잘해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보드게임은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대학교 1학년 강의 시간에 보드게임을 이용한 게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딱 해보고 거기에 맛들려서 요즘에 빠져나오지 좀 못하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하다보면 트레이딩 카드 게임도 하다가 테이블 토크 RPG도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테크를 타는 거죠. 이게 정석 개발자들의 테크 트리입니다. 거의.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드게임 만들었어요. 직접. 그 큰 뭐 도화지 전지에다가 보드 그리고 마분지로 그림 그리고.
비슷하네.
이게 개발자들은 거의 요테크예요. 그리고 딱 도입되는 시기가 매직 더 게더링. 그 다음에 D&D 하다가 머드게임 그리고 울티마 온라인으로 테크를 들어가는 게 거의 정석이에요. 대부분 업계에 계신 분들.
요즘에 또 그 울티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뭐라 해야 되지? 플레이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전설이죠. 그냥 얘기만 네. 들었던. 뭐 하루 종일 땅만 파도 된다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맛을 전 TRPG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도가 좀 많이 높다는 울티마의 장점을.
그렇죠. 최근에는 와우 하다가 들어오신 분도 꽤 많아요. 감명을 받아가지고.
약간 딴지지만 모든 사람이 자유로 원하지는 않아요.
아 네, 그렇죠.
그죠.
저도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JRPG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드래곤 퀘스트 같은 거. 이야기가 있는 3인칭 서사시죠. 네, 그럼 정동진 학생 감사하고요. 다음 자 저희 메인 게스트시.
예,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한 2개월 만이죠.
네, 2개월.
예, 저는 예, 부산 게임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2개월 동안 어떻게 그걸 참으셨죠?
아니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5월달, 6월달에 이 방송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는데 5월달은요 그 인디게임 개발하신 분들이 그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 서류에 쌓여 사는 유명. 그래서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정부 지원 과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거의 하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게스트를 섭외를 해도 바쁘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월 6월을 쉬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은 그리고 저희가 녹음실을 지금 잠깐 옮겼습니다. 사운드 헌터라고 전에 수고해 주셨던 이종성 씨가 뭐 개인적인 일정으로 빠지고 그리고 여기 개인 스튜디오를 하시는 감독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저희가 좋은 장소에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됐어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번에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출연하셨던 네. 저기 어보이드 네. 스튜디오로의 김석철 대표님과 또 친한 분이
네, 친분이 있으시고
친분으로 해서 이렇게
아 여기 네. 스튜디오 너무 좋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스튜디오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 전에는 이제 저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있는 그 라디오 스튜디오를 이용했는데 거기는 이제 좀 분위기가 딱딱한데 여기는 굉장히
아무 소나무 네. 거긴 조금 사무실 같은 분위기고 여기는 네. 약간 아티스트적인 분위기가 네. 있어요. 근데 거기가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그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멀지만 이렇게 이곳까지 오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 그렇죠.
다들 뭐 대부분 한 1시간 반 정도씩 걸려가지고 안 와서 그냥 이렇게. 네. 이게 좀 부산에서는 조금 외곽이죠. 예. 아,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봐요. 부산에 살면서도. 아, 이 동네는 처음 와봤어요.
저는 여기 두실이 저희 고등학교 때 제가 RCY를 했었거든요. 레드크로스 유스 청소년 적십자. 여기에 어린이집 같은 게 있었어요. 보육원. 그래서 거기에서 자주 봉사활동을 했었죠. 제가 고등학교 청소년 적십자 표창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 자랑.
네. 여기 지명이 두실.
좀 네, 두실.
네, 네. 좀
뭐 다른 지역 분들은 범어사라고 그러면 아실 거예요. 범어사. 범어사가 가까이 있고요.
범어사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범어사 때문에 여기 한 두 번 세 번 정도 왔었어요. 알바로도 여기 한 두세 번 왔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작년에는 엄청나게 홍수가 났었던 곳으로 돌아가요. 온천천이라고 네. 굉장히 이제 긴 하천이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오프닝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자 본격적으로 저희 메인 코너인 인디게임 업계 뉴스를 김성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항상 제가 이제 뉴스를 맡았는데 이제 국내 뉴스하고 해외 뉴스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딱히 애써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고 다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두어 달
예, 두어 달 쉬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잘한 뉴스는 다 빼고 핵심적인 뉴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올해는 우리 국내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전체 다 모여서 한번 페스티벌 해보자 해서 출시했는데 그게 이제 성사가 돼가지고 이제 아마 언론상에 보도가 되기는 5월 달에 보도가 됐을 거예요. 5월 27일인가 네.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 인디라랑 그다음에 이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이제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가 3자 협약을 맺고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첫 국내 첫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리고 얼마 전 7월 13일 월요일 날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지금 이제 참가 작품들을 갖다가 모으고 있는 예, 모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홈페이지 예쁘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URL은 예, bicfest.org 그러니까 bigfest.org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예. 홈페이지겠죠.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제
페이스북 예,
상세하게 이제 그 페스티벌에 대한 안내가 있고 이제 그 출품 하시는 분들은 이제 8월 7일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8월 7일까지 출품하시면 되는데, 예, 출품 작업은 그냥 뭐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뭐 좀 이미 출시했던 게임도 괜찮고, 지금 한창 개발 중인 게임도 플레이만 가능하다면 그때 이제 그 출품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그 처음 하는 첫 행사라 가지고 규모가 얼마나 될지, 호응이 얼마나 될지 지금 가늠을 못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그 행사 일정은 예, 딱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든 9월 초, 9월 10일, 11일, 12일. 그래서 목, 금, 토 3일간 예,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냐면 부산 해운대 그
센텀시티에
있는 그 수영강변에 있는 수영강 바로 옆에 있는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라는 건물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줄여서 BCC라고 부르는데 거기 건물을 이용해서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고, 일단 첫날은 일단 이게 전국적 행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제 국내 대부분의 인디 게임 개발자들은 주로 이제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이제 내려온 시간을 감안해서 그 저녁에
전야제 같은 거죠? 전야제. 네,
전야제가 전야 성격으로 예. 이제 전날 이제 저녁부터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 하고 이제 행사 시작되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전시 행사는 금토 이틀간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어워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킹 파티도 저녁에 있고, 이렇게
강연도
예,
있고요.
예, 컨퍼런스 강연도 있고요.
그런데
예.
주제는 이번에 주제는 거의 인디 커넥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 메인 주제로 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이름을 BIC 부산 인디 커넥트라고 정하는데는 좀 의혹들이 있었어요. 저기 원래는 그냥 부산 인디 게임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줄여서 하면 빅 해서 단어도 쉽고 좋았는데 저희가 좀 늦었어요. 이미 브라질에서 브라질도 올해 처음으로 인디 게임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브라질이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브라질에서 브라질 인디 게임 페스티벌 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그죠? 인디 네. 게임 페스티벌이 막 각국에서 그렇죠.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막 두 군데서도 열려요. 막. 도쿄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 도쿄에 열렸죠. 예.
교토에서도 열리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짜내고 짜내가지고 이제 부산 인디 커넥터라 그래가지고 비슷한 발음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빅 페스티벌 이렇게 줄여서 아니면 뭐 더 줄여서 빅 페스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네. 바꾼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커넥트라는
거죠. 네. 네. 아, 서로 이제 사람이 모인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네. 개발자들끼리 교류하는 게 그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슬로건도 이렇게 재밌게 BIC를 따서 B는 빌드, 예. I는 인스파이어, 뭐 영감을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C는 그냥 커넥트. 그래서 예. 만들고 영감 받고 서로 오. 연결하고.
그래서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인디 게임 페스티벌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실 인디 게임 개발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외롭게 좀 각자 개발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어떤 좀 시야도 높이고 자기가 만드는 게임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 1년에 한 번 제일 크게 만나는 자리가 이제 드디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국내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준비하는 쪽에서 이제 해외분들도 많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첫 해다 보니까 아직 인지도가 없어서 좀 애를 그렇죠? 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일부 그래도 이제 몇몇 이제 해외 인디게임 개발자들도 예 뭐 강연자로 오시는 분도 있고 아예 게임을 출품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첫 해에 처수를 배부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게 좀 잘 돼서 정말 예, 더 풍성한 그래서 정말
아 매년 열리면 좋죠. 예. 장점이 뭐냐면 바다 휴양지 도시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예, 부산에서 열린다 이거. 해운대가 가깝다는 거.
그래서 지금
경관이 또
네트워킹 파티 장소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막
그리고 뭐 논의 중이긴 하나 숙식이 팀당 예, 2인까지 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주 파격적이죠. 이렇게
보통 예. 동일한 숙소에서 모여서 저녁에 파티도 할 수 있고 뭐 또 놀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요.
게다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로 또 부산으로 예. 데려오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시 참가할 때 이제 출품할 때 그 부스비가 전혀 없어요. 일단 선정만 되시면 예. 선정만 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서울 부산 간 셔틀 버스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날 하고 이제 끝나는 날 또 돌아가는 버스까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2박을 할 수 있는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려요. 물론 이제 출품자가 선정된 그 해당 팀의 2인까지만. 예. 그래서 뭐 아마 그 2인 정도 오시면 나머지 분들은 뭐 또 이렇게 개인 비용을 오셔도 그냥 좋은 게 딱 기간도 목, 금, 토니까 그냥 꼭 뭐 전시 참가뿐만 아니고 겸사겸사 이제 오시면 아주 좋은.
그러니까 3분의 1은 참가의 의의를 두는 거고요. 3분의 1은 전시, 3분의 1은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들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만든 거죠, 이게.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뭐 부산하고 서울 나름대로 이제 계속 매달 정기 모임을 하지만 많이 모여도 이번에 이제 서울 정기 모임이 엊그제 있었는데 80명 정도 모였거든요. 야, 많이 모여 8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한 수백 명이 모일 수 있죠.
부산에서 한 30명 정도 네, 네. 평균적으로 모이거든요. 네. 아, 그 인디라 모임 한 1년 정도 됐죠?
저희가 이제 1년 넘겼어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고.
4월 달에 아마 처음 모임했으니까 만 1년 넘겼고 부산이 아니라 서울 쪽이 지난 엊그제 모임이 또 1주년이었어요. 그래서 1주년이라서 거기는 이제 정말 고맙습니다. 유니티 에즈에서 크게 후원을 하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더 풍성하게 이제 정기 모임을 가진 걸로. 예.
부산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아니, 부산 지역에 예, 후원자가 있어요.
후원자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부산 또
많은 지원을 받고 저희 뭐 모임 장소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예. 서태원 원장님이 오케이 사인 하셔가지고 매달 거기서 공짜로 모임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그 국내 소식은 요 정도 하면 제일 매일 끝났고
오늘 열리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열고 있는 게 OI라고 예, 아웃 오브 인덱스라고 이제 인디 게임 페스티벌이라기보다는 실험 게임 페스티벌. 예. 그래서 뭐 이게 거창하게 열리는 행사 아니고 이제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알싸한 예, 그런 페스티벌.
대신에 완성도를 높여서 출품을 작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롭죠.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 열렸었고 우리가 2회째요 이제.
종아 씨도 이번에 그렇죠. 올라가셨다고 그러고 네. 준비하러
왔어요. 네. 작년에는 기껏 준비만 해놓고 본 행사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저희 4회인가 5회에 네. 그 소미님 레츠놈 네. 그때 소개를 네. 해드렸는데 레츠놈 이번에 출품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웃 오브 인덱스
국내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네. 네. 그래서 좀 작년에 국내 작품들이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제 국내 작품 중에는 저렇게 정말 실험적인 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게임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저희 네. 인디라 팟캐스트에서 네. 홍보를 열심히 해드려서 잘 된 겁니다. 그때 네. 그린라이트 투표도 막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네.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이 매우 좋은 거거든요. 예, 그분도 처음엔 어렵다고 했지만 저희가 많이 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완성도가 높아요.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실험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게임도 있어 할 정도로 좀 깨는 게임이요. 기존의 게임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산업적인 거 배제하고 어쨌든 막 예? 특이하고 신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게임들이 이제 출품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와중에서 또 선정했으니까 사실은 가보고 싶긴 한데. 아,
네. 혹시 네. 그러면 작년에 아웃 오브 인덱스에서 했던 작품 중에서 혹시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 있나요?
그 홈페이지에 가면 네. 아웃 오브 인덱스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푸익 달려가는
거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저기 작년 말에 있었던 네, 오픈 플레이데이 때
오픈 플레이데이가 그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이요. 그 각 여러 행사들의 장점을 다 비교해보고 거기에 있는 걸로 따로 특징만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작품성이 높고 완성도가 높은 거 아니면 뭐 완전 전시 행사 완전 노는 거 요거에 적절하게 믹스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을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늦게 열기 때문에 이게 나름 이제 경쟁력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아웃 오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작년 첫대 행사는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요. 참관을 했는데 그냥 정말 깨는 게임들이었죠. 난 저는 딴 거보다도
추우시죠.
네, 게임 하나가 좀 빠바하네요.
여기 지금 에어컨이 바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랑 자리 잠깐 바꾸시죠. 너무 추우실 것 같아가지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 제가 좀 착한.
역시 적십자, 적십자.
그럼요.
저는 말하시는.
저는 몸이 좀 감사합니다. 열이 많아서. 네, 그 주요 뉴스는 그걸로 끝이네요.
저는 네, 국내 뉴스는 그렇게 지금 OI 연령부터는 하고.
그 비트 서밋 관련해서도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예, 해외 뉴스로 넘어가서 왜냐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송 마지막 방송 하고 나서 이제 고무렵에서 이제
그때 잠깐 소개는 했었죠.
동경 인디 게임 페스티벌이 처음 열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부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뭐 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기 실제 출품하기도 했고요.
5월 8일이었고요.
예. 그래서 전에 한번 출연하셨던 이제 어필의 디그런 같은 게임도 이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출품하셔가지고
아 거의 출품해가지고 네, 제가 좋은 반응을 제가 볼 때 후광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 쪽에 그렇게 출품하면서 또 일본 유저들하고 또 네. 매칭이 잘 되는 게임이라서 이렇게
일본 리뷰도 이렇게
네. 제가 어필 사장님한테 네. 이 게임은 일본 타겟팅 게임이니까 꼭 참가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참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보셨어요. 그게 서서히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게 갑자기 확 된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인지도를 얻어나가면서 부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일본 그 모바일 퍼즐 게임 순위 5위 안에 또 들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일본 쪽 유튜브 업로더들한테서도 인기가 괜찮더라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가 으아 하는 그 사운드가
아우!
네 그게 너무 아우! 그게 정말 귀여워요.
사실은 저희가 여건이 됐으면 이제 동경 인디 게임 페스티벌 현장 뭐 방송 좀 했을 텐데 아쉽게도 못했고 그 어쨌든 이제 일본도 이제 동경 인디 게임 페스티벌 동경에서 인디 게임 페스티벌 열리기는 이제 올해 처음이었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빗 서밋이라고 이제 동경이 아닌 교토에서 열린 또 인디 게임 페스티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로 3회째고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회는 저기 그냥 하루짜리로 그냥 좀 약간 네트워킹 파티 성격으로 좀 열렸다가 그거 잡았는데 2회째는 이제 교토 지방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 이제 좀 크게 3일짜리 이렇게 좀 크게 열렸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이틀로 줄이고 기간도 원래 연초에 하던 것 같다가 7월 달로 옮겼어요. 아마 이제 동경이 생기면서
분배를 한 거죠.
분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스폰서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경보다는 비스미 쪽이 더 이렇게 또 네. 합축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 이제 막 소니에서도 이렇게 소니 대표도 직접 예, 참여하시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빅 페스티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 쪽에 이제 홍보차 이제 저희 이제 그 준비위원회 몇 분들이 이제 또 가셨어요. 비트서밋에서 가가지고 저희 이제 부산이 열리는데도 많이 좀 참여해달라고 이제 홍보도 하고 오시고
그렇죠. 미리 사전에 답사도 네. 가고 네. 뭐 좋은 점은 많이 배우고 오는 것도
그리고
좋죠.
그리고 네. 벤치마킹 해야 될 네. 만한 또 딱 적절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도 많이 배울 점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두구 대표님 네.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오늘은 그냥 가볍게 그냥 뭐 그 빅 페스티벌 열린다는 정도 소개했지만 다음 회차 정도에는 좀 빅 페스티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소개를 해서 어쨌든 올해 처음이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제일 큰 행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빅 페스티벌 특집 같은 걸 한번 준비를 해볼
그때 가능하면 스폰서 분들이라든지 뭐 정보산업 진흥원 네. 담당자분이나 네. 네. 모바일 게임 협회 분들까지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네, 안 그래도 예. 저기 그 게임 산업팀 쪽에 이제 또 게임 쪽에 오래 계셨던 또 행사 하셨던 분이 또 새로 또 이렇게 직원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가지고 출연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아까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이제 게임 개발이라든지 이제 게임 테크죠. 개발자 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기획자와 이제 프로그래머 간의 상관관계라든지 뭐 기획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해달라 그러면 프로그램은 네가 알아서 해 와라. 여러 가지 그런 얘기 재미나긴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분들 일단 세 분 그리고 현업 대표분이 한 분 나오셨기 네.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 게임을 개발할 때 학생들은 네. 어떤 게 어려운가요?
아, 저희는 일단 학생들은 제일 어려운 건 역시 개발하는 측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하는 기술 쪽에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그런 거죠? 학생들이 하다 보면 네, 기술적인 맞아요. 지원?
그리고 그림 그 게임 코어가 안에서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리소스를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 조달하는 게. 그래서 뭐 좀 오픈되어 있는 리소스를 가져오는 사이트를 많이 참고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게임 개발할 때 이제 환경의 차이가 큰데요. 학생들은 주변에 학생들이 있고 직장인들은 주변에 직장인들이 있어요. 존잘러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물어본다든지 자료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외주를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학생들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죠. 게다가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좀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직접 만들어서 하는 편이죠.
그럼 맡길 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주로 공부하죠?
맡기는 건 주로 제가 했던 건 어떤 거냐면 제 친구 중에서 또 음악 쪽을 아시는 분이 음악 쪽을 하시는 분을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금 찔러가지고 야 전속에 좀 시켜줘. 그렇게 해서 만나서 뭐 좀 잠깐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도 트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한번 있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그냥 이 인디라 모임 같은 데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저는 항상 이걸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이라고 학생 모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인들 모임에 와도 되는 요즘 추세예요. 요즘 다 받아주고 물론 술자리 같은 데는 올 수 없지만 질문할 거리라든지 꼭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와서 물어보고 명함도 받아가고.
아니 뭐 대학생들인데 네. 무슨 저기 상관없죠.
그렇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고등학생도 요즘 와요.
그 빠른 아, 사실 와서 그냥 콜라 마시고 있으면 응. 돼요. 사실.
물어보고 궁금한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모임에 저는 자주 참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인디라 모임도 그런 면에서는 나루 개방적이기 때문에. 제가 중동진 학생은 항상 모임에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긴 한데 실력도 좋아요.
예. 사실은 그 회비를 갖다가 학생들은 좀 반에 할인을 해
그렇죠. 아, 그것만 조금 부담이 되긴 네, 하죠.
그렇게 만든다고 엄청 고맙죠. 감사드리죠. 그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인디라 같은 곳에 좀 행사에 저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이나 후배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녀요. 인디라 이런 모임 뭐 한 달에 한 번 있으니까 한번 좀 와봐. 아니면 여기 이런 교육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거기 가서 뭘 하겠어 이런 식의 대답이 제일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냥 가서 이야기만 나누면 돼.
아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도 20대 초반에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놀았거든요. 이게 저는 저 나이 또래보다 훨씬 많은 분들하고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제 개인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게임 업계에 뛰어든 나이가 그 제 당시에는 너무 고령이었어요. 27이었는데 그때 대부분 한 2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90대 초였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25 먹어도 이걸 계속 할 수 있냐 막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7이었으니까 뭐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거기 가서 뭐 내 나이를 내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나이 잊어버리고 그냥 그 다 물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했죠.
제가 요즘 학생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게임 업계에 입사 초창기에 보통 들어오는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20, 21, 22. 실제로 게임 업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더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빨리 업계에 진출을 하면 되는데 너무 기다린다는 거죠. 좀 더 참여를 많이 하고 그 사회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좋은 자리를 소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너무 스펙 쌓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모든 걸 그런 제도화된 어떤 그런 걸 거쳐서 해야 되는 걸 착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공채 절대 지원하지 말라고. 공채 왜 지원하냐고. 자하단 들어간 종목은 수시채용이고 수시채용은 가장 들어가기 좋은 게 뭐냐면 아는 사람 통해 들어가니까 좋아요.
게임업계는 특히나 네. 소개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나 소개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계는 능력을 딱 따지기 때문에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옹이랑 무슨 백으로 들어가도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게 아니고 금방 보름나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 이제 A라는 우려한 직원이 있어요. 그럼 그 직원이 추천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추천했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런 신뢰가 있어요.
소개도 하지 않고 추천도 잘 하지 않는데 네. 추천을 하는 학생이라면 뭐 언제든지 뭐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 한번 발휘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학생들은 특히나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학생들한테 바로 회사에 들어오라 그러니까 학교 졸업을 해야 된대요. 졸업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런 기회는요. 그 학생들은 학기 중간에 입사를 하고 나중에 경력을 쌓고 다시 학교를 다녀도 되거든요.
뭐 저런 좀 미루는 거요.
이게 게임 업계의 네. 특징입니다. 이게
그런 경우 네. 굉장히 많죠. 네.
게임 업계는 가능해요. 다른 업계는 어려운데.
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퇴했는데도 나중에 동문회에 다 실리더라고. 네. 네. 게임 쪽에 성공했으니까.
게임 쪽에 성공하면요 학교 1학년만 다녀도요 동문회 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저도 이제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를 하고 지금 계속 게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인맥이나 그쪽 인맥이나 혹은 거기 동아리 뭐 이런 거는 계속 참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재적 안 당하면 뭐 재적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비결한 예로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들어갔다가 한 학기 만에 그만뒀는데 학교는 계속 나갔잖아요.
IT업계 중에 IT업계 중에 뭐 서울대,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들어갔다가 졸업 안 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들. 보시면. 왜냐? 당장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창업을 바로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잘 되면 학교에서 알아서
그럼요.
그런데 또 그런 걸 너무 미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미화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제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이게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 게임 업계는 지름길이라는 게 존재해요. 제 경험한 바도 그렇고 저도 항상 계속 지름길을 탔던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가고 저는 제가 이력서를 막 내서 회사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소개로 들어갔어요.
그렇다 네. 우리 인디 팟캐스트 방송이 취업 그런
거 아 저희 방송은 취업하고는 좀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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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어쨌든 학생분들이 인디랑 모임이나 이런 데요.
네. 나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중간 요 아카데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죠. 대학생에서 한 단계 넘은 아카데미 학생.
그 저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신문 좀 네. 일을 했다가 이제
그렇죠. 다시 좀 더 기술을 쌓고 학문을 뭐 쌓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이거를 접하기까지가 일단 이 게임이라는 것을 제일 접하기까지가 좀 힘들었던 게 사실 저도 정말 어렸을 때 혹시 고등학생 때부터 약간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 역시 그렇죠.
게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게임으로 일단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리고 일단 게임은 노는 거지 뭐 그걸 직업으로 하려고 하냐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완화를 해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대부분 그때 그죠.
근데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좀 게으르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이 네가 거기에 가면 이제 경제적 지원은 생각도 하지 마라. 반 협박이로군요.
반 협박이로군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컴퓨터 공학과 갈 정도면
공부
잘하시는 거죠.
이런 직을 봤죠. 그러니까. 제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아 근데 저 때는 더 심했어요. 게임하면 사람 취급 안 받았어요. 아.
근데 그때 웃겼던 게 또 08년도 이제 그때 제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중국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막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서 싸게 일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쪽은 이제 망했다라는 그런 인식도 좀 그러니까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네. 대한 대우가 안 좋다는 걸 갖다가 이제 부모님이 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제가 그때 고집을 자꾸 부리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전자전기공학부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전기공학부를 들어가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되니까 어떻게 졸업 준비를 하는데 너무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내가 회사에 가서 이런 뭔가를 한다는 게 직성에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자유분방한 분들은 이런
멀리부터 지금 이제
갈등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잠깐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업 공부 이제 자소서 공부 이런 것도 심지어 자소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가 페이스북을 딱 보는데 부산 게임 아카데미에 모집한다는 운이 딱 좋았어요. 그때 미달이 이번에 올해가 미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미달이 안 됐으면 제가 못 들어왔거든요. 미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돼서 들어와서 접하게 부모님을 굉장히 또 설득을 했어요. 그냥 그날 하루만에 이제 설득을 한 거거든요.
이창일 씨는 네. 미달 안 돼도 충분히 그 들어올 만한
근데 이제 신청을 그때 이미 마감했을 시기라서
추가 추가 모집을 딱 계속 운이 좋았다. 그러네.
근데 부모님한테 정말 황당한 소리를 들었던 게 제가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딱 1년만 진짜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부모님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토를 안 달고 뭐 어디 회사든 들어가서 죽어라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드리니까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으면 시기도 안 늦고 좋지 않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의에 찬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니 그 전에 그렇게 하면 학비를 안 대준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 결의가 있다면 충분히 다 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후회도 되긴 하는데 지금도 사실 저보다 더 나이 많은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아카데미 들어갔을 때 제가 나이가 조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늦지 않더라고요. 지금 27인데 예,
잘 시작한 것 같아요. 27 정도. 예. 제가 입문할 때만 해도 완전 고령이었는데
게임을 깨는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는 곳이에요. 네. 끊임없이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래밍을 약간 배우니까 그게 너무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들어오기 자체가 너무 힘들었죠. 돌아서 계속
네. 그래서 결국 성공하셨네요. 인정도 받았죠? 교수님 인정하시는데?
근데 아직 다른 분들 이제 만드신 거 조금씩 보고 하면 아직 제가 많이 모자라던 느낌, 항상 모자라던 느낌. 교수님이 사실 잘했다라고 칭찬을 안 하시거든요. 작년에 잘했다라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약간 피를 본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절대 잘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직 내가 그래도 저분의 지금 뭐 발톱 때만큼이라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을게요. 네. 저 보는 거 전문입니다. 네.
나중에 그러면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이렇게 막 기죽으면 안 되겠지만 겸손은 굉장히 필요해요.
네, 겸손은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거죠. 네, 그렇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려면.
약간 뉘앙스가 살짝 다르긴 한데 겸손 안 하면 프로그래머스 좀 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적이 많아져요.
뭐 물론 이제 개중에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천재적인 사람 있어요.
사람이 있죠.
뭐 해달라면 다 만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이쪽 꺾여 일하면서 한 서너 명 정도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 대단하죠. 그런데 특징이 겸손해.
그렇죠. 네. 말 수가 적고 일부러 말 안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말 말하는 잘하는데 말 안 하는 친구 한 명 있긴 있어요. 아카데미.
그 안경 낀 학생 네. 그 학생이죠.
이게 이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아주 겸손하세요.
명준 씨 발끈하지 않습니까?
뭐 일단은 창녀군이 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자랑은 안 하는데 가끔 좀 날리더라고요. 뭔가 좀
장난을 치죠 한 번씩.
나 이런 사양이야 이런 식으로 아 좀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저도 제 게임업계 입문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고향이 충주고 이제 충주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전공도 이제 문과 전공이었고 뭐 컴퓨터 쪽 다뤄본 것도 그냥 컴퓨터 맞추고 하는 걸 좋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경영 정보과를 가게 됐고
컴퓨터 맞춘다는 건 조립
하더라고요. 아. 뭐 게임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 용산에서 좀 일을 하다가
저도 용산에서 좀 일했었는데 한 2년 정도?
저 4년 차.
몇 년 됐어요? 저 98년도. 아니 98년 2008년도.
2008년도요? 저도 한 3년 됐쯤입니다.
저는 비디오 게임 도매 소매 쪽에 있었습니다.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따사하게 알죠.
저는 뭐 하드디스크 유통 쪽이랑 이제 AS 쪽 담당하고 있었어요.
90년대 용산에 있었으면 돈을 정말 잘 벌었어요.
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도 그만두고 나서 좀 선택지가 좀 많았었어요. 뭐 저쪽 마트 가가지고 회 써는 거 좀 배워보지 않겠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가서 그냥 그 돈은 그냥 그것도 치고더라도 한 서너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푸는 게 이제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 아카데미를 찾는데 수도권에서 좀 알았었는데 이제 아는 지인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부산 게임 아카데미가 좋다.
그 아는 지인이 누구죠?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많이 적게 있어요. 위험해요. 이건 위험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게임했을 때 부모님은 반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프라이프 시드를 제가 용돈만 사서 게임을 했었고 이제 거기 모드 게임 나왔던 거 중에 카운터 스트라이크라고
있었어요. FPS 계통이시군요. 예,
1.4버전부터 시작했는데 1.5에서 1.6버전 되면서 스팀으로 출신이 되면서 이제 PC방 안에서 집에서 열심히 하면서 어머니 졸라가지고 집에서 인터넷 계통을 시켰고 게임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오펜시브라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냥 훌쩍 보시더니 넌 그 게임을 무슨 몇십 년 넘게 하냐고 하는데 아직도
십 년 넘게 하시는 분 많아요. 네. 카스는 네.
실제로 보니까는 한 십 몇 년 됐더라고요 계정 자체는. 네.
저는 카스 처음 본 게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2001년 2년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일하면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서 이제 그러면 뭐 내 취미생활에 돈 좀 써보자 하다 보니까 최근에 스팀 라이브러리 천 개를 옮겼습니다.
와, 이렇게
이런 분이 이렇게 네. 있다는 놀래요.
중간에 싱크홀처럼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아카데미가 있어야 돼요. 예, 빨아들일 수 있는 인재들을. 이런 사람이 나중에 딴 데 가서 뭐 딴 걸 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회사로다 그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취미생활로는 그냥 마우스로 도트 찍는 것도 좋아해서 도트 좀 찍고 원래는 게임 디자인 그리고 기획 쪽에도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이런 교육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방황을 하다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저도 MT라고 아이가 밝혀야 되나? 그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그 서울의 그 스피치 학원이라고 그러면 뭐 성우학원 있는데 그 성우학원 한 4년 정도 다녔어요. 4년이면 교육비가 제법 됩니다. 몇천만 원 됩니다. 뭐 방송국 시험도 많이 쳤고 그래서 저는 대본 읽는 거라든지 이런 거 교정 같은 게 굉장히 잘하거든요. 노하우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게임 업계에서도 크게 도움이 됐어요.
페이스북에 예. 녹음 올리시고
뭐 녹음한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뭐 진행을 하는 것도 하지만 익숙해요. 방송하는 것도 되게 익숙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이런 아카데미 같은 곳에 다니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자기 분야와 겹치든 안 겹치든
이렇게 교육시설이 있으면 굳이 일단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큰 도움이
왜냐하면
되죠.
접근성이 일단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했냐면 게임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을 한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학생 저희들은 아카데미 가면 되지 않느냐 직업학교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학생들 모른다니까요 정말 그걸 몰라서. 주변에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처음으로 상담을 받은 게 이제 아카데미였거든요. 부산 게임 아카데미에 가서 직접 연락 전화를 드려가지고 혹시 상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 그럼 내일 오세요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이거부터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면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물론 그걸 잘 알아야겠지만 네.
좀 아쉬운 게 이제 이런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참 안 돼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뭐 사설처럼 이렇게 막 홍보비를 많이 예산을 쓸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런 사설 교육기관이라든지 아카데미가 일종의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붐이 이렇다가 꺼졌다가 하는 게 너무 심해요. 되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한때는 뭐 요리가 너무 막 많아가지고 박 터질 때도 있고. 갑자기 사람을 못 구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한국 요건 방송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어서 저는 뭐 게임 개발하는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부산 게임 아카데미 이제 10기잖아요 이제 10년째인데 내년엔 걱정돼요. 왜냐면
어떤 점이
너무 많이 모일까 봐서
그렇죠.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시대가 아니 지금
시대가 지금 딱 VR이 커지기 때문에
예,
무섭게 몰릴 거예요.
4세대 디바이스, 입력 디바이스거든요. 키보드,
이거는 그냥 기존에 이제 뭐 PC나 콘솔 게임 하다가 스마트폰 게임 하는 건 좀 또 다른 더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차원의 개념에 대해서 알죠. 점, 선, 면, 공간. 이게 우리 입력 디바이스 게임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키보드, 점, 그다음에 드래그, 선,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 면, 그리고 VR, 공간. 이렇게 딱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 VR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이 지금 나왔던 것만큼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장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VR 게임 만드는 네.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기존의 게임을 VR로 컨버팅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전혀 다른 게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임이 VR로 엎으면 전혀 다른 게임성을 가지는 거예요.
게다가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VR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파지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뭐 정동진 학생도 VR 교육 받으셨잖아요. 저번에 네. 저랑 같이. 네. 그래서 그런 교육도 많이 받으면 좋죠.
게다가 저번에 인디라 모임에서는 또 더 보이드였나요?
네, 더 보이드. 예.
그 테마파크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아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꼭 시청을 해보세요. 그 테마파크 동영상을 보니까 테마파크 안쪽에다가 막 시설을 만들어놓고 VR을 쓰면 이제 테마파크가 전부 다 뭐 SF 느낌이 나는 그런 배경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영화 속에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VR을 가상체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차피 게임도 가상체험이에요. 이미 가상체험은 계속하고 있고 예, 입력 방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아는 분하고 적었었는데 90년대는 다마고치 있잖아요. 다마고치. 버튼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예, 밥 주고 똥 치우고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90년대에 닌텐도 DS에서 닌텐독스 나왔죠.
아, 네.
터치 스크린으로 얘를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면 얘가 되게 좋아요. 하면서 막 커요. 자, 그리고 이제 VR이 됐다. 강아지를 부둥켜 안는 겁니다. 그렇게.
허무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 매체가 없잖아요. 오브젝트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형상 변환학급 뭐 이런 거 있죠. 형상 기억학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런 게 막 변하는 이런 게 있으면은 게임하고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 그것보다 옷 같은 걸 입으면 전기적 자극을 여기 옷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웨어러블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게 VR에는 접목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VR을 통해서 시연하는 거라든지 게임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게임을 이제 FPS 게임을 그냥 컨버팅하거나 그러면 이제 타겟점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계점이 많고요. 그리고 뭔가 좀 아니면 한계점이 있거나 아니면 규모가 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반 사람들이 조금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좀 접해보거나 좀 즐기면서 계속 게임을 해나가거나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VR 개발하고 있는 회사 어, 이름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작하는 디바이스를 계속 좀
예, 핸드로 예, 손으로 네. 하는 거 여러 가지 나오고 네, 있죠.
이번에
예.
또 이제 카메라 영상에 잡힌 손을 그냥 그대로 아, VR 안에 네. 재현해주는
맞아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를 아예 인수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개발도 계속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기존 게임 방식을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건 반쪽짜리 VR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시기가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북미에서 경험한 거는 PC 패키지 게임 시절에서 온라인 게임 넘어갈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90년대 PC 패키지 게임 시절은 제일 그래도 이름 있게 잘 나가던 회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온라인 게임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미래에서 가진 생각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임에다가 이렇게 네트워크 기능을 잘 넣어주면 그냥 그게 온라인 게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시장을 제대로 연 거는 이제 넥슨이 만든 바람의 나라인데 바람의 나라는 머드 게임이 기반이 돼가지고 거기에 머드 게임에다 그래픽을 얹은 거다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그 결국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 하려면 네트워크 환경이 있을 테니까 개인이 갖출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나온 게 PC방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집에서 못하지만 PC방 가서 요금을 내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VR도 개인이 좀 갖추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냥 뭐 삼성 기어 VR 한 20만 남짓 하는 것 정도는 뭐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은 게 뭐냐면 위치 센서가 정교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네. 어지러움이 생겨요.
이게 정교함의 승부예요. 네. 이게 세팅값의 승부.
그래서
VR이.
적어도 이제 그 막 이렇게 하더라도 벗고 나서 어지러움 같은 걸 못 느끼려면 정교한 위치 센서들이 막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준비된 방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개인이 갖추기는 힘든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VR 체험방이라든지 VR 체험 뭐 테마파크 같은 식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그럼 대신 이제 개인들은 그 요금을 내고 이제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대중화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VR이 일단. 정말 무궁무진해요. 네. 진짜로.
저도 되게 이제 저도 그런 조금 더 현실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현수 대표님 어떠십니까? 현업에서 보는
VR이요? 저는 일단 VR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기 보급에 좀 뭔가 한계점이 있어서 아직 사람들이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구매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발전하려면 조금 남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렇죠?
그 우리 인디라 모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야동의 보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 그건 기본이야. 그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성인 산업이 기본이라.
산업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한번 터지면 보급은 뭐 바로 될 거라서
그렇죠. 크게 대한민국 인터넷의 보급의 1등 무신은 그렇죠. 야동입니다.
아니 이제 그게 이게 직접 체험해봐야만이 알 수 있고 말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거 온라인 게임 멀티플레이 그 경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언제 처음 체험했냐면 그때는 이제 뭐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용산에 가가지고 그 패러럴 케이블 병렬 케이블, 프린터 케이블 양쪽 두 대를 물리는 거 이제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제 두 대 동시에 그 1대1이죠. 1대1로 이제 한번 해본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했던 게 둠이었어요. 둠을 멀티플레이 하면 재밌다길래 뭐 도대체 해봐야 하니까 했는데, 그 당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멋있다 된다 했는데, 그 그래픽 하시는 두 분이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막 계속 그 게임을 하는 바람에 이제 좀 약간 일을 너무 안 해가지고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제가 인디게임에서 갑자기 왜 VR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인디게임의 미래도 VR에 달려있다고 봐요. 이게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인디게임 쪽이 훨씬 높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미르네에 있을 때 미르네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펜텍에 투자를 받으면서 사무실 큰 데로 옮기면서 모든 사내 그 컴퓨터에 네트워크를 처음 연결했어요. 윈도우 3.1 상태에서 막 네트워크 드라이브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네트워크를 경험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 게임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걸 일반 유저들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가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용산에 그 당시 이제 한국통신 플라자라고 그 지하에 매장이 있었어요. 거기 한국 특유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임도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워크래프트 2 게임 을 멀티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PC방이 등장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좋은데 뭐라고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미리 즐겨본 사람들은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수업 받을 때 그 VR 그거 봤었죠. 네. 네. 처음에 세팅값 별로일 때도 이게 뭐야 이러다가 네. 세팅값 고치고
조금만 바꿔
세팅값의 네. 차이가 그 몰입감의 엄청난 차이를 줘요. 기술력의 차이인 거죠.
일단 유저의 불편함을 최대한 없애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나온 그 기대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써봤고 했는데 그 구글 카드보드 써봤겠는데 너무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눈도 아플 뿐더러 이제 주위에 밀착이 되니까 누르는 거예요. 그 수영장 그 물안경 쓰듯이.
아 맞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지 홀로렌즈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 VR보다는 거의 AR 쪽이
AR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VR로 나가면 게임 콘텐츠는 어떻게 될 것이지 뭐 기존 건 안 된다고 이제 김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갓 게임류 있잖아요 뭐 블랙 앤 화이트라든가
네네.
지금 제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건 이제 컨트롤러는 어떻게 될 것이었는데 뭐 최근 보니까 이제 컨트롤러 회사들 많이 인수하고 기술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느꼈던 거는 그 카드보드를 일단 콘텐츠를 써 보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이제 몇 주 동안 있으면은 그게 작동을 해요. 그거랑 이제 음성 인식이 있더라고요.
음성 인식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영어는 너무 잘 돼요. 네. 한국어가 문제더라고요.
아니요. 그거 비싼 거는 한국어도 잘 돼요.
비싸지 않습니까?
네. 구글에서 제공하는 네. 것도 굉장히 잘 돼요.
구글에서 제공하면 이거요. 저 그 BMW 자동차 요즘 거 타고 있어요. 네, 네. 음성을 인식하면요.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어.
근데 학생 돈이
그러니까 기술력은 다 갖춰져 있는데 네, 네, 네. 이게 상용화되는 게 문제잖아요. 중국에서 해줄 거예요. 폭풍마경 있지 않습니까? 저희.
폭풍마경.
야, 폭풍마경 하면 이 VR의 대중화를 선도한 엄청난 아이템입니다.
저도 지금 하나 사고 싶긴 한데 아직.
저는 비슷한 걸 하나 구입을 했었어요. 아야.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보급화 말인데요. 요즘에 들어온 애플워치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센서가 앵간한 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저는 VR을 좀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폭풍이 40만원짜리를 4만원대로 만드는 마법을.
아니, 99 위안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는 2만원도 안 되는데 지금 물량이 달려가지고 프리미엄을 좀 붙었어. 그래가지고 중국 현지에 살려고 해도 한 좀 더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대요.
아, 기술의 대중화는 중국이 중화사상이 이끌어갑니다.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중국을 함께 가야죠.
아, 물론 이제 삼성 기어 VR이 하드웨어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거고 이제
훨씬 좋고 자체 이제 편해요.
예, 네. 자체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폭풍 마경류라든지 이제 구글 카드보드 VR은 이제 자체적으로 아무 기능이 없고 막 렌즈만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 센서의 모든 기능은 이제 그 휴대폰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 휴대폰에 있는 그 센서들은 그렇게 막 데이터를 많이 보내주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보내준다. 왜냐하면 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세 정보 같은 거 갖다가 막 1초에 1000번씩 보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 VR로 하게 되려면 이제 그 센서 정보를 더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삼성 기어 VR은 이제 그 자체 센서의 정보를 갖다가 1초에 1000번 정도씩 이렇게 더 많이 보내주면서 아예 그냥 그 휴대폰 자기 자사 휴대폰 만들잖아요. 그 USB로 연결해가지고
삼성 밀크 아시죠? 그
음악 서비스.
음악 서비스. 네, 네. 근데 그게 단순한 목적이 음악 서비스 중인 게 아니고 밀크 VR이라고 그 360도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걸 네. 거기서 서비스를 해요. 밀크 VR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360 카메라를 찍잖아요. 밀크 VR에 넣죠? 바로 포팅이 돼서 들어가요. 기어 VR로. 걔네들은 그걸로 돈을 버는 거지 삼성은 편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비싼 거야 그게.
이번에 그 360VR 영상 하나 다발이 났잖아요.
아. 영상 컨텐츠는 VR로 가는 게 맞고요. 거의. 그리고 뮤직비디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무궁무진합니다. 그쪽도. 이미 사업은 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니.
인디게임계도 가야 할 목표는 그러니까 길 건너칠 군들 있잖아요. 옛날 그게 1980년대 프로그램 게임을 리메이크한 게임이거든요.
네. 그렇죠.
디바이스가 터치로 바뀌었고요. 조작패에서. 길 건너친 들이 나온 것만큼 프로그가 VR로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입력 조작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게임을 VR로 다 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들이 그냥 얼른 생각하면 FPS 게임 같은 걸 만들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3인칭 게임 만드는데요. 네. 이거 앞에 그냥 펼쳐져 있고 네. 네. 내가 이거 보는 상태로 네.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캐릭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게 막 이거 네. 이런 튜닝 문제도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조작 디바이스를 네. 뭐 키보드나 마우스로 하면 반쪽짜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로 어떻게 이걸로 움직일 거냐.
손동작에 의해서
손동작과 시선과
마법을 부린다든지.
그 음성 인식으로 어떻게 게임을 구현하느냐가 승부처죠. VR 게임
이번에 빅패스에서 그런 게 나오면
그래서 상상력이 아주 중요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막 내 손 동작에서만 마법이 응. 막 나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김종환 씨가 만드신 마이스트로 에코였나요? 뭐였죠 이름이?
마이스트로.
아,
네.
이제 스페이스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스페이스 마이스트로. 네, 네. 그거는 키넥트를 이용한 거라. 네, 좀
네. 그거를 이제 VR에 그렇죠. 씌우면 네, 그렇죠.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키넥트가 네. 반쪽짜리 가상 공간 입력 기계거든요. 네. 위치 센서를 갖기 때문에 위도 네. 그렇고요. 네. 뭐 아이토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그 오큘러스가 인수한 페블스라는 그 이제 그 카메라 입력하는 그 아. 제사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까지 다 그대로 인식하더라고.
이런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대로 재현해 주더라고.
정보력의 네. 승부처입니다. 이걸 빨리 입수하는 게 저희 인디라 팟캐스트의 목표거든요. 김성 교수님 빨리 얘기해 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예전까지 뭐 예전에 이제 데이터 글로브 같은 걸 끼고 뭐 아.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냥 시각 영상만 가지고 이렇게 손 움직임을 그대로 하니까 굉장히 편해. 카메라만 달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건 소프트웨어 기술.
이네라 팟캐스트 자주 들으십시오. 김수환 교수님이 최신 기술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결국 하드웨어는 이제 다 사양 평준화 돼가지고 고만고만해요.
자, 벌써 지금 시간이요. 1시간 반? 1시간 훨씬 넘었어요. 오늘 벌써요? 얘기하다 보니.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각자 한 마디씩 이제 종결 멘트를 좀 해주시도 하죠. 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뭐 게임 얘기 다시 해보셔도 되고요. 최근 좋아 괜찮았던 게임 하나씩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자, 종기 씨부터 해주시죠.
아, 네. 저부터인가요? 아, 일을 어쩌지. 인데라 일단 팟캐스트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나와봤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괜찮네요.
유익하죠. 네. 전문가들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방송 같은 건 처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끼지 못한 게 생각보다 많이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도 네. 질문할 기회를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을 만들고 있긴 한데 아직 홍보도 별로 안 했고 보여드릴 것도 없어서 딱히 이야기를 꺼낼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 입장으로 물어보고요.
네, 저는 그럼 소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딱히 소감이라고 하면 이런데 이제 처음이라서 처음인데 좀 재밌었고요. 긴장도 재밌죠? 생각보다 네. 많이 안 돼서 좋았고요. 좀 이제 게임 같이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좀 그런 친구들 중에 많이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각은 자꾸 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더라고요. 움직이지만
그렇죠, 맞아요.
책을 자꾸 읽는데 코드를 쳐보지는 않고 그렇지.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이 실천을 좀 해보라고
운동적이어야 됩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엄청 능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좀 같이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져서 좀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도 네. 여기 초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데리고 나오시죠.
아, 게임하는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가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다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나오라고 해도 또 잘 안 나와요.
네. 한번 하시죠.
뭐 인디라 나왔다가 납치됐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남아 죽을 수 없어. 창영아 나와 이래서 창영이 데려왔고요.
얘기 더 많이 하셨어요.
말 잘하니까 뭐 춤처럼 난 그냥 구경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누구한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나오고 싶고요. 일단은 저도 할 얘기가 좀 많은 사람이라서 뭐 아쉬움을 뒤로 두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 요즘 뭐 즐기는 게임 얘기하길래 요즘 새로 나온 게임이 아니고 아 제가 알다시피 하프라이프 워낙 빠기 때문에 빨리 하프라이프 3 언제 나올 올리잖아요. 지금 요즘 뭘 하고 있냐면 하프라이프 1의 리메이크작인 블랙메사를 최근에 그 스팀에 출시됐어요. 옛날에 이제 스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개로 나왔을 때도 했고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아들내미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랑 비슷한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BJ가 인기 직업이래요. 아프리카TV 같은 데 그래서 앞으로 뭐 장래에 BJ가 되고 싶다는 애들이 많대. 그래서 우리 딸이 딱 그러는 거야. BJ가 되고 싶으면 지금 당장 BJ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그래서 하고 싶으면 지금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하면 돼요.
그렇죠.
나중에 해야지. 그거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장이에요.
하고 싶은 걸 지금 당장 하고 할 수 있는 걸 당장 하십시오.
네.
빅잼 네. 김현수.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하는 게임 얘기를 나와서 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그 깨용이라고 검색하면
저는 깨용 따받았어요. 깨용.
깨용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근데 그 깨어나서 용사가 혹시 네. 하프라이프 2 대사 아닌가요?
글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깨어나세요.
네, 국내에 그냥 짤빵으로 유명한 그런 대사
많이
유행어라고 알고
많이 좀 뭐 여신님이 나와가지고 네. 깨어나세요 네. 용사요. 네.
뭐 옛날에 뭐 용사가 나오는 게임들 보면 보통 이제 깨어나세요 용사요 하면서 요정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차용했고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네, 뭐 잘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저도 오늘은 오랜만에 두 달 만에 왔는데 굉장히 재밌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은요 언제나 준비가 안 된 방송이면서 준비가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항상 언제나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분들 언제나 누구라도 이제 환영하니까요. 나와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자기 게임 홍보하고 싶으신 분 언제라도 나와서 뭐 페이스북이나 김성 교수님이나 신청 주시면 2주에 한 번 뭐 좀 더 빠르면 일주에 한 번 모르겠죠. 2주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서 재미난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인디게임 개발자들 간의 이제 정보 공유라든지 소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